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원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가 첫 소환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서 양측이 첫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회담 의제 오를지가 쟁점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밤사이 경기 안성 공장과 김포의 창고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내부 자재들이 불에 타면서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 사직하고 대학별로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1대1 대화조차 거부했다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 등 두 명으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두 명에게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2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 1일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재은 관리관은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작년 8월 2일에도 등장합니다. 경북경찰청 간부와 전화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소환조사 대상인 박경훈 전 본부장 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간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최상병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되찾아가던 날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체 누군가의 지시이기에 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도 이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왜 통화를 했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21대 국회 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참모나 그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인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스스로 최상병 문제 해결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 협의하라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찬성 의견에도 여전히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의제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국민의힘이 회담에 앞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습니다. 회담 이후 양측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달랐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회담 전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경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틀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제 논의를 위한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지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루어지는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 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 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지하차도 침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형사책임 검토 결과와 피해자 지원 실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최대 53%까지 할인되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K패스 카드가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해당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금액의 20에서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수원 화성행궁이 30년 넘게 이어진 복원사업을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이번에 복원된 곳은 관할을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우화관, 임금의 음식을 준비하던 별주로, 화성 성역의궤와 정리의궤 등 조선시대 자료를 토대로 복원됐습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세운 화성행궁은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열린 곳이자 임금이 수원을 행차할 때마다 머무는 궁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 비상 디젤 발전기 1기가 자동 기동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원전의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을 때 비상 전원으로 쓰이는 장치입니다. 다만 원안위 관계자는 외부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한빛 4호기는 지난 21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대회 유치에 필요한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 체육 전문가들의 국제적 역량을 키울 목적으로 대한체육 분야 국제기구가 몰려있는 스위스 로잔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스위스 로잔대학교에서 대한체육회 주 로잔 대표부 개소식과 국제스포츠 포럼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한국 측 그리고 IOC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9도에서 14도 사이, 한낮 기온은 13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